몇 년 전에 미나리란 영화가 각종 유명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을 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알칸소 주에 와서 농장 일을 하면서 병아리 간변사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삶의 애환을 드러내서 많은 이민자들이 공감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이국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은 이민자로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란 그 영화는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유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많은 그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크리스찬들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확신성을 가지라 하면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나그네는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 사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바로 10절 전에 9절 10절 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민. 거류민은 시민의 권리를 갖지 않고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미국에서도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류민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류민이고 이 땅의 이방인입니다. 왜? 이 세상의 체계 속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란 분명한 목적지를 가는 길에 하늘로 향하는 길에 어느 장소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로 필그람 또는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나그네들은 정처 없이 떠도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이고 거류민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때 나그네 인생이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이 땅의 삶을 거쳐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영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해도 우리가 여행한 곳이 아무리 좋아도 뭐 스위스나 하와이나 뭐 뉴질랜드나 북유럽이나 사람들이 여행 갔다 와서 좋다고 하는 데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영혼이 머물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휴가 여행을 갔다 와서 나 스위스가 너무 좋았어, 뉴질랜드가 너무 좋았어,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옮겨 다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첫 20년 한국에서 살 때 7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35년 동안 17번을 이사했고 다시 한국에 가서 15년 동안 살면서 2번 이사했고 요즘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집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집 공사를 해서 에어비앤비를 얻어서 3개월째 살고 있고 공사하는 사람 말로는 앞으로 12주 더 걸린다는데 언제까지 에어비앤비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도 임시로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어느 것도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리토스에 공사하는 집도 23년을 더 갚아내야 되는 그런 집이고요. 그럼 제가 90이 넘어요. 그걸 다 갚으면 그때 어디 살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지금 사역 때문에 살고 있는 집도 선교기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만 이렇게 허락한 장소라 사역 끝나면 또 돌아와야 되고 어디서 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 곳에 오래 살았어도 우리는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 잠깐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 현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든 천국으로 가는 날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 분들에게 어머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역적을 내십니다. 돌아가셔야겠다 그러면서도 죽어야겠다면서도 모든 영양제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100세 인생이라는 그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 땅이 극락세계, 지극히 안락한 세계, 천국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또 성실하게 즐겁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오로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이 땅의 물질적인 부와 안락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비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 내고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다 헛고생하는 거고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천국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은 삶을 잘못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너무 가볍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삶의 고통과 핍박도 견디지 못하고 시련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통을 견뎌내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가는 동안 여기에 임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고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리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못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지금 이 가사를 생각하면 그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쌓아두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매일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집에 이렇게 어떤 그 사고가 생기면서 집에 물건을 치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너무 많다.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살면서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 왜? 집에 집 같지 않으니까요. 부족한 게 많지만 또 따지고 보면 비 안 맞고 에어컨 사용할 수 있고 침대에서 자고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관예배 드려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고인과 인사할 때 저는 늘 관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뭘 가져가나, 혹시 캐시를 가져가나, 그럼 제가 체크 한 장 끊어놓고 그 캐시 가져가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골프 좋아했는데 골프채 가져가나, 명품백 좋아했는데 그거 가져가나, 어떤 소장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듣는 설교와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적 가치관과 영원한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건 헛거예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세상에, 이 세상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천국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2장 11절 하반부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육체의 정욕을 파악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을 지나면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그런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나그네들에게는 유혹의 싸움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려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의 자아의식의 중앙을 말합니다. 이 영혼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적용이에요. 육체가 뭡니까? 우리 모두 육체가 있어요. 이건 타락한 옛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떠올리는데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든 욕망이 여기에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사람을 사로잡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죄는 우리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너도 할 수 없지. 네가 크리스찬이야. 우리의 욕심을 건딥니다. 갈라디아서 19장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육체의 욕심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도 안 걸렸어요? 아, 이거 내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 그 외에 자기 만족만을 위한 부, 명예, 쾌락, 물욕, 소유를 향한 강한 욕망,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 욕망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잘 믿으려고 하면서도 이런 일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어 하며 타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바세바랑 간음을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나이 든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빠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고 자만, 험담,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원한, 용서 못한, 복수심,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이런데 자주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영역, 내가 자주 빠지는 그런 갈등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내놓고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그것과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육이 존재하고 있지만 육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매일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서야 돼요. 왜?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육체적 욕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육대로 해요. 우리 육의 욕심대로 그냥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렇게 살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거 훈련입니다. 연단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가며 예수님 닮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경건 아닙니까? 그건 그냥 되지 않아요. 악은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와요. 그런데 경건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 한 달 후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생기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닮는 연습을 해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랬어요. 이놈의 육이 말을 안 들어 맨날 나를 힘들게 해. 그렇다고 내가 실제로 몸을 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의 욕심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뜻을 따라야겠다.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연습.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왜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니? 왜 쫀쫀하니? 네가 그거 한번 해도 아무도 몰라. 딱 한 번인데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느냐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공격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퀴즈라는 겁니다.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안내견 훈련사가 나왔어요. 안내견 훈련사라고 뭐냐면 시각장애들 있죠. 시각장애자들이 이제 그 안내견을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안내견 훈련사가 나와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한국에는 그 시각장애자, 등록된 시각장애자들이 한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7,800만인데 등록된 사람은 150만이에요. 그런데 26만 명인데 훈련을 패스한 안내견은 77마리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15,0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시각장애자 100명당 1명이 안내견이 돌아가고 한국은 시각장애자 3,300명의 1명꼴로 이 안내견이 돌아오는데 왜 힘드냐면 안내견을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견을 훈련하는데 훈련을 패스를 하는 안내견이 많지 않은데 어디서 실패하냐면 마지막 테스트가 시장의 순대 골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에 순대가 쌓여 있어요. 그 순대 아시죠? 예, 순대가 뭔지. 그 내장과 족발과 돼지머리와 그 순대 찌는 냄새가 나는데 이 안내견을 데리고 가는데 안내견이 그거를 통과하면 합격하는데 대부분이 가다가 거기에 못 이기고 전부 다 그냥 머뭇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다 실패하고 그래서 안내견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내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이 그것을 통과하는 비율이 그래도 30%래요. 10마리 중에서 3마리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오던 개보다 개만도 못하단 말이 있어요. 그래도 개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모든 종류의 냄새를 풍기는 세상의 유혹, 정욕에게 단호하게 노라고 외쳐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 기교리지 말고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선한 행위로 이방인의, 여기에 이방인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의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은 삶의 스타일, 방식을 말하죠. 그런데 선하게 그랬어요. 여기 선하게는 영어로 excellent입니다. 선하게. 도덕적으로 고상하거나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 이 선악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넘어서서 선한 행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의 그 주목을 끌만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야, 네가 나보다 나으면 나도 교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과 소금 얘기할 때 지금 빛 부분입니다. 빛. 빛이라는 것은 매력적이죠. 빛은 우리의 주의를 끌잖아요. 밤에 헤드라이트 우리의 시선을 끌고, 그 다음에 폭죽이 터질 때 우리의 시선을 끌고, 빛이 매력적입니다. 늘 주의를 끌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런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시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LA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동안 이렇게 항공을 타고 인천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13시간이에요. 아주 굉장히 지루합니다. 저 약간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그런데 일어서는데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 인사를 하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굉장히 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13시간 전에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13시간 지나서 뒤에서 내 모습 다 보고 나서 13시간 지나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물론 제가 무슨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안 했지만 알았었더라면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행을 보임으로 비방하는 자들의 태도를 바꾸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조금 잘못하면 비방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의 불씨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나빠집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추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향한 비방과 중상모략이 들어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가장 강력한 방어는 청렴함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게 오랫동안 진정성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하는 모습, 이타적인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한 행위의 영향으로 이방인이 주께 인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그런 행실로 살아갈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나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 꾸준히 내 모습을 보고 선한 행위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에 보니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들이 우리의 어떤 선행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요. 2부 예배 때인데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저분들은 좀 늦었구나.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15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15분 정도 했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내가 뭘 잘못했나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계속 설교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이분들이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리 오세요.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돼요. 그러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분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대요. 오래전에. 근데 교회를 떠나니까 좀 뭐가 갈급함이 있고 찜찜하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여기저기 돌다가 교회를 처음 나온 거래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둘러보는 순간 자기들에게 상처를 줬던 부부가 거기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나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분이 여기 있는 한은 이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저분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못 나가 그러면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그네는 천국 시민의 의식에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 저거 저기 갈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면 노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 기도, 훈련을 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희생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한시도 나그네임을 잊지 말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에 노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매일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